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길래 그들에게 그렇게 놀랍게 성령이 임하였는가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며 아 그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딱 알게 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가게 됐고 그 속에서 그 은혜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아주 물붓듯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폭포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폭포수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폭포수가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내가 거기에 이렇게 손을 넣거나 닿지 않으면 이 폭포수의 그 어떤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딱 돌았으면 그만이에요. 아, 저기 폭포가 내리고는구나. 멋있다. 생각 들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가 나랑 딱 상관이 있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내가 그 일부가 될 때, 그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게 내 온전한 이 폭포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물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놀랍게 임할 때 우리가 딱 아무 상관없이 딱 거부감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가.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마음에 뜨거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책에 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 동의가 될 때 그 마음이 이 책 속에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왜 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여기에 내가 동의가 되고 동감이 되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내가 그게 거부가 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나는 그게 아주 배척하게 돼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다고 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감화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분이 나고 열이 받고 그리고 더 분개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죄인들은, 세리들은, 그리고 또 제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너무나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마음을 얼마나 여느냐 이게 중요하지 말씀을 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듣고 또 들었느냐 아니면은 가끔씩 들었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36절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복음을 설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것을 받아들일 때 맞아 이거야 그래 이거야 나도 여기에 동의해 나도 여기에 동감해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거기에 과연 동의하게 되는가, 동감하게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36절, 3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시작은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셨던 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있었던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반포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길을 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나타나셔서 바로 그것을 설명하실 그 내용입니다. 이건 분명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일을 그저 있었던 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다, 이 세상에서 사역하셨다, 활동하셨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공자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혹은 부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중동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아는 지식이에요. 믿는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지식이에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아는 것, 4대 성인이니까.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모든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은혜가 되고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데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사회 개혁을 이루었다든지, 예수님이 뭔가 어떤 신분 철폐를 이루었다든지, 예수님이 계몽하고 혹은 도덕을 가르치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은 화평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뭐가 화평하게 되느냐? 뭐가 화목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은 38절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셨다, 천국이 이르렀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의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평은 누구와 누구가 화평하는 것입니까? 뭐 부모가 화평하는 것입니까? 자녀와 부모가 화평하는 것입니까? 적과 적이 화평하는 것입니까?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만의 화평입니까? 아니죠. 모든 인간과 하나님의 화평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거죠. 폭포수가 어떤 위치에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넘치는 것이죠. 예? 어떤 지점에 떨어져서 이 폭포수가 흘러 넘치는데, 이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넘쳐서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 이 폭포수가 단지 이스라엘에 처음에 내리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한 뒤에 그들이 돌아왔으나,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에게 계시는 사라지고 또 선지자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아무런 계시가 없는 바로 그러한 암흑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이 화평의 복음은 단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화평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의 화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럼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을까요? 화평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고, 인간은 생각하는 것과 추구하는 게 항상 주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아담과 하와에서 만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었으나 그러나 거기서 벗어난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들은 자기 삶 속에서 마음껏 살았던 것입니다. 한번 무심판도 했었죠. 하지만 무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또다시 퍼졌으나 그들 역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그 민족에서만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으나 그러나 그들 자체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그들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는 바로 그러한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너에게 가까웠느니라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도 무의미하게 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렇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셨음을 증거한 예수님을 그들은 되려 죽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자들이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의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의 사자로 정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니 너희가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죄사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점은 피해자가 용서를 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하니 너희들이 죄를 고백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마. 용서를 해줄 테니까 죄만 고백해라. 그럼 너희 죄가 사해진다. 라고 하실 때 그들이 죄를 고백하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으면 화평의 복음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화평의 복음은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정말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고 죽으실 때 그 모든 인간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그 모든 가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빠가 죽인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해서 제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저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놀라운 이 속죄의 이 원리가 적용이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인간의 죄를 주님은 사하시지 못했습니다. 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지 않고서는 결코 사해질 수가 없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다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 미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되었고 이 일에 바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먼저 죄 고백을 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일을 전파하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이 증인들을 통해 전해지고 소식이 알려지고 또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그 죄의 사함의 효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건 증거되고 받아들이면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탕감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방방곡곡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백성들의 죄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다 빚을 져서 다 백성들이 이 채무자가 됐는데 근데 왕이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왕이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단다. 너희들이 왕에게 빚졌다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그 모든 빚이 다 사함을 받는다. 그럴 때 너희들은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고 그럴 때 너희들은 자유자가 된다. 이것을 다 전해주라고 사신을 보냈을 때 그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을 통해 왕과 백성의 관계는 이제 채권자, 채무자, 빚진 자와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아주 친밀한 자, 그게 다 사여진 아주 연합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 사고하고 생각하고 피부색이 어떻거나 살았던 환경이 어떻거나 누구에게든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바로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것을 증거하게 하신 것. 그럼 이제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때 그들이 자기 죄로 죽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왕궁으로 초대받는 하나님의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구나. 이게 막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이 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먼 산 곳에 사는 사람들도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영원함이 있는 에덴 동산보다 백배 천배는 좋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기회가 열렸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넌 죄를 탕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재판장이시다. 이걸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각 사람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구나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감사하게 여기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 바로 그 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제가 나아갑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이걸 증거하게 하니까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럴 때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이 기쁨을 갖게 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서 그냥 안수해서 성령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신과도 같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냥 뭐 안수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 기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증거할 때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근데 그 위치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도 바로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그 반열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반열에 그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선지자의 반열에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다른 선지자처럼 작은 선지자, 큰 선지자를 본받은 작은 선지자로 그것을 전하게 하고 그것을 받게 한다라는 것을 딱 얘기를 할 때 이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싹 임했습니다. 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전도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바로 그 나라를 바로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이 폭포수가 그들 속에 탁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세운 선지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바로 내가 내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닙니다.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했던 그 일을 바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막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구나. 내가 그저 하나님 나라에 기웃기웃 거리다가 조금 뭐 밥상에 손가락 얹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고 그 나라의 자녀고 그 나라의 일원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이제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내가 이 잔치에 내가 일꾼이 되고 이 잔치에 기뻐하는 하객이 되고 이 잔치에 내가 주관하는 주인이 되어가는 그래서 이 잔치를 누구에게 올려보냅니까? 천국 잔치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의 죄를 탕감하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라. 이 벅찬 기쁨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할 때 다시 한번 넘쳐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화평의 복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평의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게 괴로워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내가 뭐 100번 해야 하나 되는 그런 걸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를 깨닫는 삶이 복음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제 앞으로 뭘 더 해야 되나? 이걸 계획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녀가 그렇습니까? 자녀가? 네? 자기 집이 그런 곳인가요? 내가 이 집을 얼마나 깨끗해 해야 내가 이 집에 살 수 있나? 내가 이 집에 살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내야, 월세를 얼마나 내야 내가 이 집에 살 수 있나? 이런 자녀 있습니까? 이 집이 내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이 내가 여기 편한 거 내가 마음대로 해도 그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돈 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집이 내가 속한 집이고 이 집이 내가 속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했을 때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손님처럼 하숙생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이 집을 떠나서 내가 이 아버지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시고 그를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이곳이 내 잔치자리요, 이곳이 내 일터요, 이곳이 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화평의 복음, 고넬료에게 증거된 이 놀라운 복음, 또 베드로가 증거한 이 놀라운 복음, 우리가 잘 기억하며 그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인이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그날의 권속들입니다. 그날의 권속들로서 이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기억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동역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이렇게 해야지, 이 나라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버지 나라에 일이 많아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이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 그 일로 채워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충만한 삶을 살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